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협정에 재가입하거나 미국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협정을 새로 만들기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세 정상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재협상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며 미국은 파리 협정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이 파리 협정을 확고부동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그같이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일본은 파리 협정 아래 미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협조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협정을 재협상하기 원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지 말고 공동 작업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자신의 견해로는 미국이 탈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파리 협정은 기본 틀인 만큼 그 틀 안에서 미국의 의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라면서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환경청의 스콧 프로이트 청장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탈퇴하기로 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이트 청장은 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그 같은 결정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로이트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탈퇴를 결정하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었고 신중히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이트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파리 협정에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리는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반입과 배치 과정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리는 2일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사드 배치와 관련해 동맹인 한국과 모든 과정을 상의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리는 사드는 미국과 미군 병력, 한국과 일본, 영내 동맹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방어 전력이라는 기존 미국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2015년에 서방 6개국과 맺은 핵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2일 말했습니다. IAEA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핵활동을 상당히 감축했고 농축우라늄 보유량도 핵합의에서 상한으로 정한 것보다 적은 양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았고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에 사용할 수 있는 아락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폭탄 테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될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맨체스터 지역 남부에서 발견된 일본 닛산사의 흰색 미크라 차량 100m 주변에 저지선을 마련하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하계올림픽의 정식 메달 종목이 다음 주 개최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됩니다. IOC는 오는 9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3인제 거리 농구의 경우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3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제재, 압박을 병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2일 싱가포르에서 개막된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사상 처음으로 동해에서 미 해군의 두 항모 강습단과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6도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첫 소식 천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백악관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맥메스터 보좌관과 정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제재, 압박을 병행해 나가면서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회동에 배석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한 두 나라가 이 같은 토대 위에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하면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과 정 실장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두 정상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등 북한 문제, 그 밖에 세계 현안에 대한 양국 간 파트너십 문제들을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적절한 시점에 정상회담 일정 등에 대해 공동 발표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맥메스터 보좌관은 정 실장에게 미한 관계를 중시하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풀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며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연합뉴스는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미 의전을 통상의 공식 방문이 아닌 최고의 예우를 의미하는 국빈 방문으로 설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과 정 실장은 이날 미한 두 나라가 정상회담 외에 여러 수준에서 고위급 접촉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맥메스터 보좌관에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한 한국 내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맥메스터 실장은 설명해줘서 고맙다며 이해를 표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맥메스터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보좌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등 중요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위 국방 관계자 등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2일 싱가포르에서 개막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2일 싱가포르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 동안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미한일 3국 국방장관회담과 미한장관회담, 한일장관회담 등은 개막 이틀째인 3일에 개최됩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회담과 개별 연쇄회담에선 새로운 합의보단 미한일 3국이 추구해온 대북 압박과 제재 방안 등에 대한 평가와 조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먼저 미한 국방장관회담에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번 미한 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미한 간 진행 사항을 평가하고 또 사드 배치가 다른 변경을 가져오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일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부지 공유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고려를 해서 한미 간에 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1년 이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엔 평균 6개월이 걸린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드체계 운용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끝내야 결국은 사드가 운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드 운용 자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뭐 한미동맹만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한중관계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좀 전략적인 모호성을 국내적 절차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내 일부에선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 절차를 둘러싼 한국 측 상황은 존중하되 사드를 최대한 조속히 작전 운용한다는 기존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선 또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문제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은 연쇄회담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고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 안보 회의는 한국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긴밀한 국제 공조엔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어떤 외교 안보 구상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일명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아시아 안보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유럽 지역 국방장관 등 고위 국방 관계자와 민간 안보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반관반민 1.5트랙 성격의 안보 회의체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국방장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북한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사상 처음으로 동해에서 미 해군의 두 항모 강습단과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12척의 전함이 투입된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 해군은 이를 핵추진 칼 빈슨 항모 강습단과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이 동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엔 두 항모 강습단에 포함된 구축함과 순양함 등 10척과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탑재 호위함 2척 등 모두 12척이 참가했습니다. 또 미 항모 전투단의 F-18 슈퍼호넷 전투기들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들도 참가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일본 자위대가 두 항모 강습단과 훈련하는 건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렌테리 미 해군 대변인도 VOA에 이번 훈련이 지역 상황에 관한 대응 목적도 있다고 밝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대응이 훈련의 주요 목표임을 내비쳤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들은 두 항모 강습단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훈련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지난해 6월 남중국해 내 중국의 일방적 군사 조치로 위기가 고조되자 필리핀 해상에 항모 레이건함과 존 스테니스함을 동시에 보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에서 두 항모 강습단이 공동훈련을 하는 건 1990년대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진은 이를 북한이 올해에만 1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두 항모 강습단의 공동훈련이 동해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 핵추진 잠수함도 함께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항모 강습단이 움직일 땐 일반적으로 잠수함도 함께 움직이지만 미군은 대체로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테리 해군 대변인은 두 항모 강습단이 함께 있는 건 특정한 정치적 혹은 현안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정례적인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칠함대의 윌리엄 나이트 대변인도 한 지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항모 강습단이 서로 교체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번 훈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과 압박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국내 총생산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이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호주의 민간단체인 경제평화연구소는 1일 발표한 국제평화지수 2017 보고서에서 북한의 평화지수가 2.967점으로 조사 대상 163개국 가운데 150위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평화지수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갈등, 무력 충돌 등과 관련 있는 23개 지표를 통해 측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50위, 2015년 151위, 2014년 153위 등 이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10년 연속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보고서에서도 정치적 테러와 군비 지출, 군인 수, 핵무기, 수감자 수, 인접국과의 관계 등에서 세계 최악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5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 같은 고도의 군사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국내 총생산 GDP의 32.4%인 9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8개국에서 평화 상태가 나빠진 반면 93개국에서는 평화가 증진돼 2017년 세계 평화지수는 1년 전보다 약간 개선됐습니다. 한국은 조사 대상 163개 가운데 47위로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또 분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798억 달러로 GDP 대비 4.5%를 나타냈습니다. 국가별로는 아이슬란드가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꼽혔고 이어 뉴질랜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덴마크 순이었습니다. 최악의 국가로는 시리아가 꼽혔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남수단, 예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은 10위, 중국은 116위, 미국은 114위로 평가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가 2일 인도적 지원과 종교 교류 차원의 민간단체 대북 접촉 신청 8건을 한꺼번에 승인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단절됐던 남북 간 민간 교류가 새 정부 들어 다시 본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인도적 지원단체 2건과 종교단체 6건 등 모두 8건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2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승인된 접촉의 사업 목적은 인도적 지원 협의와 순수 종교 교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단체의 접촉 신고는 민간 교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서 수리하였습니다.
이번에 대북 접촉이 승인된 인도적 지원단체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어린이어깨동무 등 두 곳입니다. 또 종교단체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평화삼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그리고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 등 여섯 곳입니다. 접촉 승인을 받은 단체들은 앞으로 북한 측과 팩스나 전자우편, 제3국에서의 접촉 등의 방식으로 협의를 갖고 사업을 구체화한 뒤 방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민간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첫 승인 조치로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단절된 남북 교류의 물꼬를 다시 텄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대북 접촉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대북 접촉이 승인된 민간단체는 모두 10곳이 돼 북한과의 교류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56개의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곽영주 운영위원장은 이번에 접촉 승인을 받은 8개의 민간단체 가운데 6곳이 회원단체로 한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사일 발사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긴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과 발맞추어서 이렇게 뭐 민간단체들의 접촉에 대한 수리 부분이 향후 봤을 때 뭔가 좀 더 그 많은 단체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거죠.
한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지역본부는 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신청한 대북 접촉을 승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지중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남북 공동행사 장소로 평양과 개성을 놓고 남북한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협의를 통해 잘 정리될 것이라며 공동행사를 위해 방북할 경우 남측 대표단 규모는 100여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곽영주 운영위원장은 6.15 공동행사와 관련한 방북 승인 여부는 이후 다른 민간 교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성이 있다며 북한의 잇단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흐름, 한국 내 여론 등을 감안해 한국 정부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당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목적한 바대로 그런 규모를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국민 정서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통일부는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민간 교류라도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6.15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방북 승인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나진항을 거치는 러시아의 대북 협력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라진항과 핫산을 잇는 철도 노선의 운송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여행사는 라진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관광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 경협 사업이 민관 양 분야에서 활기를 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은 라진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관광상품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광회사 아미색 한 관계자는 언론에 오는 7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라진을 방문하는 관광상품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객선을 타고 라진으로 가 5일 동안 머무는 이 관광상품의 가격은 미화 약 47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라진에 머무는 동안 주변 사적지와 명승지, 식물원을 방문하고 공연도 관람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블라디보스토크항과 라진항을 연결하는 정기 여객 화물 항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회사가 운영하는 이 항로에는 북한 망경봉호가 취항해 일주일에 한 번씩 운항하고 있으며 운항시간은 약 9시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로 오가는 해상 정기 여객선이 취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당국이 라진과 러시아 핫산을 잇는 철도 노선의 운송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의 장혁 철도상이 러시아 소치에서 열릴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정부와 해당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하산에서 출발한 물품은 라진항을 경유해 한국이나 중국으로 운송하는 라진 하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 한국이 포함되는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이었지만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한국이 참여를 중단함으로써 현재는 북러 양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라진 하산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최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러 합작기업인 라손 콘트란스가 러시아 석탄 111만 톤을 라진 하산 철도를 이용해 북한으로 운송했습니다. 북러 당국은 올해 운송량이 250만 톤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운송량은 5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 간 올해 1분기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5%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이 최근 북한의 강제실종 사건 34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우려를 표시했지만 북한은 자국의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의 강제 실종 사건 34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서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34건의 강제 실종 사건 중에는 납북 어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에는 1968년 7월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납북된 가덕호 선원 김상윤 박종업 씨와 1971년 1월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조업하다 북한 군인들에게 끌려간 희영 37호에서는 박기륜, 박천양 씨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2011년 양강도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김광복 씨와 1999년 평안북도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김광재 씨 등 북한 주민 14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1994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뒤 1995년에 요덕관리소에 수감된 김인복 씨와 1981년 북창관리소에 수감된 이희도 씨 등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뒤 연락이 끊긴 4명도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1978년 한국 홍도에서 납북된 홍건표 씨와 2000년과 2001년 각각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 주민 한한채와 이태봉 씨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실무그룹에 협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실무그룹이 편파적이고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강제 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국군 포로와 납북 어부, 북송 제1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여 명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북한에서는 요즘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대풍작은 또 하나의 핵폭탄이라며 모내기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기자입니다.
북한에서는 요즘 모내기 전투가 한창입니다. 북한 TV를 보면 주민들이 바지를 걷어올리고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모내기 전투에 떨쳐나선 은천군 안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모내기를 마지막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잘 되려면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은 현재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한국의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입니다.
지난 그 겨울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 말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그 강수량이 평년의 지역에 따라서 50에서 70%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를 봐도 6월 뭐 초중순까지 모내기를 못한 지역이 거의 뭐 전체 논면적의 10%가 넘었거든요. 아마 올해도 작년 재작년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남한도 가뭄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물의 보와 저수지를 개방해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농민들은 양수기로 논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양수기는 물론 농기계를 가동할 기름마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적들의 극악한 제재 책동으로 말미암아 연휴 사정이 긴장하고 가물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쏘래치기를 앞세워야 한다.
탈북자들은 남북한의 모내기 풍경이 크게 다르다고 말합니다. 남한에서는 보온 모자리를 만들고 트랙터로 쏘래질을 하고 이안기로 모내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두 기계로 작업을 하니 모내기 처리돼도 농과 밭이 조용합니다. 반면 북한의 모내기는 매우 시끄럽습니다. 북한 당국은 5월 중순이 되면 중학생부터 대학생, 군인, 사무원, 노동자 등 수천 수만 명을 동원해 농촌 지원에 나섭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한 달 내내 협동 농장에 머물며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내기 전투를 해야 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청소년을 이렇게 모내기에 동원하는 것은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노동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내기라 하면 북한에서 뭐 아이들, 뭐 대학생들까지 초등학교부터 뭐 대학교까지 아이들이 동원되니까 완전 아동노동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봐야죠.
북한에도 농기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선전마을인 평안남도 원화협동농장이나 남포 인근 청산리협동농장 등에서는 이안기로 모내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촌에서는 농기계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고장 수리가 안 돼 어려움을 겪는다고 북한 농업과학원에 근무하다 1990년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이민복 씨는 말합니다.
뭐 북한 전반 자체가 다 그래요. 뭐 이 기계나 모든 것이 정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고장나고 그다음에 정확치 않고 뭐가 제대로 꽂히지도 않고 상당히 애를 먹어요 그게.
남북한 농사 현장을 모두 겪은 이민복 씨는 같은 모내기라도 남북한 간에는 기술 격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은 거의 모든 모내기 작업을 기계화했는데 북한은 아직 수작업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 냉산 모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모판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그러니까 씨앗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모내기할 만큼 한 뽐 이상 크면은 그거를 다 손으로 일일이 뜯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기계에다가 이렇게 옮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북한은. 근데 여기는 그 모 이안기의 내일 뭐 반 자체가 이미 틀을화 돼가지고 직접 거기다 심었다가 좀 잘하면 그 채가 통째로 기계에다가 갖다 옮겨 가서 맞춰놓으니까 못 뜨는 틈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부족한 비닐방막도 북한의 모내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모내기를 하려면 4월에 비닐로 보온 모자리를 설치하는데 북한은 비닐방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료 부족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벼와 강냉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봄, 여름에 질소, 인산, 칼리 같은 비료를 충분히 주요하는데 북한은 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시 권태진 원장입니다.
연간 그 필요한 그 지출 규모가 적어도 뭐 한 25만 톤 정도는 확보돼야지 뭐 한해 농사가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수입한 게 그 정도고 아마 생산한 양이 뭐 그 이상 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은 꽤 많은 비료를 수입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작년보다도 비료 수입량이 훨씬 이제 모자라죠. 아마 내 확보되고 있는 그 비료만 가지고는 올해 농사 짓는데 충분하지 않지요.
중국 해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는 8만 7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감소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12년부터 소출의 일정 비율을 농민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분조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농업 생산성은 아직 한국과 중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농지 1헥타르당 5, 6톤의 쌀을 생산하지만 북한 협동농장의 소출은 3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 RFA는 이번 주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창성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또 다른 전용 활주로가 건설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북한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 4월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550m 길이의 활주로와 하얀색 페인트로 그린 선, 그리고 경비행기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격납고 등을 갖췄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북한 전역에서 비행기 활주로와 헬리콥터 착륙장 등 김정은을 위한 시설이 계속 건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RFA는 창성군에 김정은 위원장의 별장이 있다며 이는 김정은을 위한 9번째 전용 활주로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과 강원도 원산, 평안남도 강동과 묘향산, 황해남도 신천 등의 전용 활주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달 29일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로스앤젤레스 국립묘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LA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재향군인회, 한국전 참전유공자회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의 이기철 총영사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해 다음 세대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참전용사들에게 헌화하고 이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 가족들은 전쟁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된다며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이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역사를 주제로 하는 퀴즈 대회가 열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도쿄에서 열린 제1회 일본 통일 골든벨 대회에는 도쿄의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35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통 일본 동부협의회와 일본 내 대한민국 민단 등 주요 한인단체가 주최했습니다. 통일 골든벨은 한국 대통령 산하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해외 지부를 통해 전 세계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퀴즈 대회입니다. 예선을 통과한 해외 지역 대표와 한국 학생 등 1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은 오는 7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참가합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시간입니다. 한국 통일부 산하 비영리 단체가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통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 관련 축제 현장,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래의 통일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 세대에게 건전한 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통일부 산하 비영리단체인 통일교육개발연구원입니다. 이 통일교육개발연구원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쉽고 또 재미있는 통일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금강산 가셨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자, 다음 어머니 다녀주시죠.
이곳은 서울 대학로 통일 관련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에 통일교육개발연구원도 자리했습니다. 통일교육개발연구원에서는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통일 전시회를 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 현장에서 그 전시회를 마련하고 또 통일 콩윷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통일 전시품을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전교생 대상으로 영상도 보고 체험도 하고 전시품도 보는 이런 찾아가는 통일 전시회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통일교육개발연구원 박병건 본부장의 설명입니다. 박병건 본부장은 남과 북이 분단되기 이전에는 가랑육과 콩육이 있었는데 남북한으로 나뉘어지면서 남한은 긴 가락윷놀이를 그리고 북한은 콩육이 주된 놀이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나눠지기 전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가락육하고 그리고 콩으로 만든 콩육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남북한이 분단이 되면서 남한은 가락육으로 성장하고 북한은 콩육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서로 남북한이 서로 지금 현재 모습은 다르지만은 같은 뿌리라는 의미에서 가장 적절하다 생각해 저희들은 콩육을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으로 잡았습니다.
어떡하지? 아우지 들어갔는데.
한 번 더 던져봐. 한 번 더 던져봐. 한 번 더 던져봐. 너를 아우지에 보내고 싶진 않아. 아니야, 다시 던져. 높게 던져.
높게, 높게.
유파는 남과 북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콩육은 둥글고 납작한 콩에 표시를 해서 유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도, 개, 걸, 윤, 모라고 부르고 북한은 똥, 개, 걸, 슝, 몽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같지만 또 다르게 성장한 이 윷놀이는 현재 남북한 분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콩육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유판하고 사실 북한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은 유판을 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지도에서 북한에 대한 지명도 알면서 결국은 통일까지 이루어진다는 성취 요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북한 지형으로 만든 유판을 제작을 합니다.
직접 북한의 윷놀이를 체험해본 시민들, 남한과 북한의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윷놀이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단순히 윷놀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명이나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의미 있다고도 했습니다.
처음 북한식 윷놀이 봤는데 저희 지금 남한에서 하는 그런 윷놀이보다 막 뒤로 가기도 있고 막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예, 지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북한 지명도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평양, 뭐 원산 이런 데 애들이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윷놀이 하면서 우리나라 지형도 알 수 있고.
개, 또 개, 어머.
잡았으니까 한 번 더.
또 단순히 윷놀이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명이나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의미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희 통일 윷놀이라고 윷놀이 체험을 했는데 저는 가끔씩 도개 모를 집에서 가끔씩 했었거든요, 명절 때. 근데 북한의 그 윷놀이는 똥개 걸 슛 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기에 같이 온 어린 아이랑 같이 게임을 하면서 재밌게 상품도 받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통일교육개발연구원에서는 아직 분단국으로 휴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 상황상 통일의식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통일교육개발연구원에서는 통일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서 통일의식을 키우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통일교육 전문 월간지가 제작을 해요. 월간지가 제작한 지가 60몇 년도부터 제작을 해가지고 전국 초등학교에다가 공급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월간지를 보면서 통일교육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찾아간 통일전시회 프로그램을 학교에 직접 찾아가가 전교생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세 번째는 탈북자 강사를 모시고 직접 찾아가가 같은 학년 한 100명씩 이상 대해서 이 탈북자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 그런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개발연구원은 과거 서독의 국민교육이 독일 통일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한반도 통일의 시작은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사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관련한 사업들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덟 계층 중에 가장 부족한 게 초등학교 통일교육입니다. 어찌 보면 이 초등학생들이 통일 미래 세대에서 통일 주역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족한 초등학생에 대한 통일을 저희가 작게나마 저희가 그걸 좀 보충하고자 저희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걔네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서 다양한 북한 인권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단체 김병주 간사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행사는 해마다 한인 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름 인턴 컨퍼런스 행사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의 감정, 그다음에 북한 인권 전문가들의 미국 또 여러 나라의 전문가 훈련 들으면서 눈이 깨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 자기들이 너무 몰랐다. 그래서 한번 참석한 친구들이 아주 인생의 어떤 꿈을 가지게 되고 바뀐 케이스를 저희들이 너무너무 보고 있거든요.
김 간사는 참가 학생들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백악관 앞 라파에트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참상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회를 마친 뒤에는 백악관 주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행진을 벌이게 됩니다. 이 밖에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집회를 열고 연방 상원과 하원 의원 등을 초청해 연설을 듣고 북한 정권의 주민들의 인권 탄압을 중단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견해를 듣는 시간도 갖는다고 김 간사는 말했습니다. 김 간사는 지난 2004년 발족된 KCC가 북한 인권법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한 탈북 고아입양법과 북한 제재 이행법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련된 그 인구 관련된 법안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한테 그 조언을 구해요. 그럼 제가 같이 리뷰하고 제 아이디어도 주고 적극 옆으로는 조언을 하고 있죠.
이 단체는 지난 2010년 처음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8번째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이신 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6도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5도입니다. 남포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5도입니다. 신의주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중강 하루 종일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9도입니다.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오전에 구름 많지만 오후에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개성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3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북도 대부분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청진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17도. 삼지연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3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7년 6월 3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새 대북 제재 결의를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서 14명의 개인을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하고 4개 기관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제재 대상자로는 이용무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최희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이루 정찰총국 5국장,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기관으로는 광물을 취급해온 강봉무역회사와 조선금상무역회사,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39호실 등과 연관된 고려은행, 북한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협정에 재가입하거나 미국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협정을 새로 만들기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세 정상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재협상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며 미국은 파리 협정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이 파리 협정을 확고부동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그같이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협조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협정을 재협상하기 원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지 말고 공동 작업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환경청의 스콧 프로이트 청장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기로 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이트 청장은 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그 같은 결정에 대해 사과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로이트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탈퇴를 결정하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었고 신중히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대리는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반입과 배치 과정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리는 2일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과 모든 과정을 상의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리는 사드는 미국과 미군 병력, 한국과 일본, 영내 동맹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방어 전력이라는 기존 미국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한국 측에 발사대수를 알렸나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든 과정에서 상의했다며 전체 과정에서 미국은 투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란이 2015년에 서방 6개국과 맺은 핵 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2일 말했습니다. IAEA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핵활동을 상당히 감축했고 농축우라늄 보유량도 핵합의에서 상한으로 정한 것보다 적은 양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았고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해 사용할 수 있는 아락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폭탄 테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될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맨체스터 남부지역에서 발견된 일본 닛산사의 흰색 미크라 차량 100m 주변에 저지선을 마련하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수개월간 이 차량 움직임에 관해 보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